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칼폴리와 또는 이 아침에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이곳에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새로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간밤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8년도 2월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데요.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한 10년 동안 지리산에서 대한학교 전원학교 교사 노릇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인데 누가 제일 행복할 것인가? 복음의 그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딴 나라에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한국에는 교회 많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인 게 저는 교사로서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학생들 보고 하라고 자꾸 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나이 어리고 또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 어린 학생들을 보고 자꾸 저는 안 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기도하니까 중국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만주 남쪽 대련으로 들어갔는데 학생 11명과 우리 식구 4명 데리고, 근데 이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중국말로 된 성경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지 하는 내용 밑에다가 빨간 줄을 긋고 볼펜으로 공원이나 길거리나 바닷가로 이제 가죠. 중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죠. 뭐. 바쁘다는 말을 한자로 써보면 마음 신변에 잊어버릴 망자입니다. 마음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짐승과 구분되는 점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형편이 어떻든지 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내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 공부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 하면 그들이 친절하게 읽고 설명해 줍니다. 저는 못 알아듣지요. 그 다음 성경절 찾고 또 그들이 읽어주고 그렇게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가도 그들은 조금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묻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책의 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성경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70 년 동안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만 배웠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심오하게 보이는가 봐요. 이거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꼭 옵니다. 이 친구들은 한두 번 오다가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저는 못 데리고 오게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종교활동하는 거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 7개월 하니까 이제 제가 드듬드듬 중국말로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 또 공원이나 길거리로 가서 이거 내가 읽는데 한번 맞나 틀리나 봐주시라고. 그럼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읽는다 하고 고쳐줍니다. 그렇게 한 1년 가니까 중국말로 어느 정도 설교 되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첫 해에 1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말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말입니다. 멱살을 잡고라도 그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사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눈치를 보고 조심해요. 그들이 귀로 듣든지 그들의 눈으로 보든지 그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골수를 찔러 쪼개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침례받은 게 저는 장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그들이 침례받은 것은 우린 침례를 한 6개월 기다렸습니다. 중국은 다니엘스까지는 가르치고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침례 줄 때쯤 저는 목사가 아니니까 못 주지요. 그때 한국에서 한 목사님 글이 지나간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권정혁 목사님이라고. 침례 줄 기회가 왔다고 우리는 기다렸는데 그때쯤 공안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침례는 줘야 되겠는데 다니엘스는 아직 안 가르쳤고 그래서 밤 한 10시쯤으로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밤 늦도록 밤에는 공안들은 잠을 자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제일 추운 날 밤 바람 가장 많이 불 때 캄캄한 밤에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닷가로 불러내서 영하 한 18도 이상 내려갔을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 그들이 꽁꽁 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장난으로 침례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련의 집회소가 생기고 나니까 공안 계통으로 아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면 체포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예배소를 지키다가 체포될 것이냐. 근데 그 당시 제가 체포되면 침례받은 그 친구들도 큰 곤욕을 치릅니다. 외국인에게 이질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한 석 달 고생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을 하면서 정한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어서 판단,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 그게 제 행동 원칙입니다. 제가 좋다고 판단이 돼도 저는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는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차피 도망가야 될 상황이 조성됐으니까 가자고 판단을 내렸고 우리 집사람에게 밤에 전화를 해서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대련 부두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트럭을 배에 싣고 한 100길 8시간 가면 산동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트럭 4시간 타고 달리면 청도가 나오는데 그 당시 중국이 공안들이 성만 달라도 서로 연락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도에 가니까 거기는 조선족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회사 직장 따라서 2년 전에 와가지고 2년 꼬박 기도를 했답니다. 성경 가르칠 사람 보내달라고. 제가 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망을 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피해갔는데 그때가 꼭 도망가야 될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또 조선족을 끈질기게 그 사람이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조선족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00년도입니다. 5월인데 갑자기 전화 받았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린 길거리에 자거나 혹은 체포됩니다 해서 나가보니까 4명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는 탈북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죽만 먹어도 그들은 탈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길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 돌멩이보다 못한 게 우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도문 산속에 이제 숨어서 밤에는 좀 양식이나 이런 거 좀 갖다 먹고 훔쳐다가 낮에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걸 산림 감시원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기차 타고 한 20시간 오는 중에 누가 우리 집 전화번호 말했대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집에 몰려왔습니다. 전 사실 북한 사람을 보호하러 간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들 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오면 제가 하는 일은 그거죠. 둘씩 둘씩 그 당시 청도 변두리에 집세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만 원입니다. 두 사람 생활비 한 3만 원이나 4만 원 들어갑니다. 둘씩 둘씩 숨겨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쌀 사다 주고 성경 가르치는 게제 일입니다. 그들은 밖에 못 나오죠, 잘. 그렇게 한 6, 7명 제 받는 월급으로 제가 그 당시 한국어 교사하면서 저는 누가 보내서 간 선교사가 아니고 제 스스로 갔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월급 받았는데 한 6, 7명 이 정도는 제 월급으로 감당이 되더구만요. 근데 한 20명 넘어가니까 제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또 한국어 교사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 그걸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친구들을 돌보기는커녕 우리 식구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전 우리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니까 이 북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좀 도울 수 없습니까? 문을 두드려 보니까 저 같은 평신도 안 된, 또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왜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너무 기관 중심주의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도에 오면 한국 기업인들,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쌀이나 좀 사보태라고 한푼두푼 주는 걸 버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데서 정기적으로 도움이 오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거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산림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인연이 닿아서 지금 대륙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대륙 선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을 한 100명쯤 북한 친구들이 거쳐갔고 한 40명이 침례를 받았고 한 50명이 한국에 와 있고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몇명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우린 그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제 친구들은 소변을 마시면서 넘어갔어요. 그 사막 없는 것들. 일반 개신교회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금력을 동원해서 기자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비 사막을 우리 친구들은 건넜습니다. 며칠씩 사막을 건너고 사막 속에서 죽기도 하고 소변을 마시면서 그들은 한국으로 우리가 넘겨 보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들이 개신교에 많이 갔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하나원, 한국 정교 하나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계속 찾아가고, 그들이 어디 배치받는 거면 계속 찾아가서 밥이 있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데, 우리 안식일교회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교회에 옳다는 걸 알지만은, 내 외롭고 친구 없는데 그들은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합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친구들이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연합회에서 사슴의 동산이나 마달피에 모아서 혹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대요. 당신들이 사선을 넘어서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안 했습니까? 하니까 바빠서 못 한대요. 뭐가 바쁩니까? 하니까 부부 수양회, 목사 수양회, 장로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그런 거 하느라고 집안 잔치.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말로 우리가 진리교회 맞는가? 참말로 북한을 선교할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가? 늘 모여서 세미나는 하는데 막상 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은 세 가지로 위험합니다. 공안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또 북한에서 특무라고 탈북자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테러하려고 나옵니다. 누가 탈북자인지 모릅니다. 특무인지. 한 번은 아주 얼굴이 곱게 생긴 한 아가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자기 금성정치대학을 나왔고 아나운서. 저는 물었죠. 북한 친구들 멀찍이 세워놓고 저 친구 특무 같으냐. 특무래요. 저렇게 생기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특무일까? 특무라면 우리가 모두 와야 되는데 체포되고 만약에 특무가 아니면 내가 밀어제껴가지고 또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특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특수한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쳐보니까 특무 아니대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다시 그 친구하고 김일성 대학을 나온 친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부부가 되고 그들이 북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선교사 1호가 되고 가지고 선교지로 갔는데 죽은 것 같아요. 이 선교를 하다가 체포돼서.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나무 입에 들어간 것도 끄집어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만 남았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오면 우리 집 사람은 집에 칼 수건에 싸서 숨깁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는 하여튼 그런 세월을 한 7년 가까이 긴장 가운데 보내니까 기도하는 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게 남하고 대화하다가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신문지 한 장 못 봅니다. 위험하지만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니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면은 그런 사자굴이나 혹은 용광로 앞에 세워보시면 훨씬 기도를 잘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물밀듯이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겠다. 뒷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워낙 문을 안 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그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교회는 사역자들이 장사꾼이나 혹은 무역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도문이나 혹은 연길, 압록강강변에 아파트를 잡고 넘어오는 족족 탈북자들이 한 7, 8명씩 수용하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석 달 가르치고는 전도사라 그래요. 자, 문이 열리면 그런 사람이 수백 명 준비되어 있는데 문이 열리면 그들이 자기들 고향 가가지고 안식일 교회 세우고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하면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뒷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북한 선교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거기 가 있으면 됩니다. 중국 선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은 옛날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륙을 놓고 각축할 때 국민당 모든 조건을 놓고 볼 때 국민당이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장제석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항공기까지 같은 무력이 있었고 외국은 그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고 공산당 그들은 5000년 동안 억압받는 농민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맨주먹 가치관 이념밖에 없습니다. 덩소평, 주원래, 모택동 그들이 뭔가를 하려면 국민당군이 와서 싹부터 잘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국민당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했겠죠. 그러나 5년이 지나니까 노동자 농민들 모두 빨간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장제석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나고요. 그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500명이고 1000명이고 한 달에 우리가 40만 원쯤 대줄 테니까 당신 중국 가서 활동하시오 하고 노동자 농민들 속으로 뿌려놓으면은 그들이 한 2년 후면은 많은 사람을 선교해서 선교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수면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기관을 세우려고 그래요. 기관을. 아직도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인데 실컷 투자하게 해놓고 기관을 세우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스톱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지만 우리 미주 서부 지역 각 교회가 보낼 만한 사람이 있다면 보내시고 그럴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선정해 드릴 테니까 한 명쯤을 선교사 한 가정쯤을 혹은 선교사 한 명쯤을 지원하셔서 중국 한 도시를 분교 세우는 일에 가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은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 인구 100만, 200만 되는 도시에 교회 없는 곳 많습니다.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죠. 공주령이라는 데 가면 우리 교인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있습니다. 군인데. 거기는 택시 운전수들도 교회 하면은 안식일밖에 몰라요. 일요일 교회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 우리 교회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중국 각 지역을 빠르게 감리교 개신교회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은 시기상조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다 점령하고 나면 참 구구하게 안식일 변명해가면서. 지금 중국이요. 다른 나라는 보면은 아무리 미개해도 거기 종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죠. 중국은 공산당이 잘한 게 있는데 중국이 워낙 이 잡신들이 많았는데 공산당 70년을 속여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습니다. 벽지 상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가서 써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 그 다음에 중국은 개척도 급하지만 기존 교회들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참말로 급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인 200명, 300명 되는 시골 교회 가보면 흙바닥에 앉아서 빽빽하게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 예배라는 게 성경 읽고 기도 드리고 노래하고 그게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반복됩니다. 아무도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왔다 하면 자전거 타고 7시간, 8시간씩 몰려들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부순 갔는데 오라고 해서 한 200명이 이미 창고 같은데 빽빽하게 앉아있고 그 지금 벽에 붙었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물론 그들은 제가 외국인인 줄 모릅니다. 제가 중국말로 하니까 아마 저 사람이 어느 지방 사투리를 쓰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도 계속 몰려와요. 들어오고 들어오고 저는 벽에 붙어서 더 물러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교회에서 또 연락이 오죠.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하고 그렇게 며칠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가보면 그게 일요일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남성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그게 일요일 교회더라고요. 난 안식일 교인인데 하니까 그럼 상관없잖아요. 당신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3일 동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요. 교인이 1,00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식일, 짐승의 표, 재림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그 다니엘서라는 거 언제 자세히 가르쳐주겠습니까? 다음에 언제 오겠습니까? 하여튼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성경 강의를 하고 중국에서 돈을 받아본 건 일요일 교회가 처음입니다. 다시 꼭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돈을 준대요. 중국에 지금 사회비가 휩쓸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성경을 들고 길을 나서면 한 3년은 집에 안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왜 이렇게 한국에는 미국에는 인재도 많은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나님 좀 더 추수꾼을 많이 보내실 수 없습니까? 그런 단식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 말만 할 줄 알면 13억을 상대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억은 될걸요? 전 세계에 화교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에 외국인이 활동 못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들과 외모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말만 할 줄 알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끝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어쩐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을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불을 통과해 온 기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 족속들 몽고족, 여진족, 한족, 백족, 북한 사람 여러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2004년도에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자들 관련 일로 공안이 저를 추적을 하고 저는 잠시 나왔는데, 저는 제가 나올 때에 이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 나오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이제 살렘 동산과 연결돼서 대륙 선교회가 연결됐지 않습니까? 조직이 되고 이제는 우리 대륙 선교회 선교사들이 한 40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저는 올해 2월에 다시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지만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참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김정일이 왜 그리 악합니까? 언제 문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이나 한국에서 와보니까 김정일 씨가 악해서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참말로 우리 재림교회가 북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아직도 맞이할 준비가 안 돼서 문이 열리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어쨌거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참말로 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믿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지요? 북한을 위해서, 혹은 중국을 위해서, 우리 동족 2천만 굶주리는 그들을 위해서. 근데 한국에 와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지도 누가 압니까? 저는 여기서 요청드리지만 참말로 아니 멀리, 여기서는 멀리지만은 우리 동족 2천만 명이 오늘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흙을 입에 넣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외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적어도 생각은 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 양이냐 염소냐는 결국 어떤 기준에서 분간되는가? 양이냐 염소냐는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듣고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양이냐 염소냐는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11조를 냈나 안 냈나? 설교를 할 줄 아냐 못하냐? 거기서 판가름 드는 게 아이들아 말입니다. 양이냐 염소냐는? 저는 선교사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없는 많은 곳이 우리의 활동으로 교회가 서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말로 선교사가 돼 가지고 13억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닳도록 다녀도 이 13억 인구 중에 지금 내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전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가도 일이 안 됩니다. 너전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알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서울 밤거리를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가나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들까지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는 변화나 혹은 진보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도 교회도 혁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재림이 오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말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가?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36대학교에 가서 참말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가? 참말로 우리가 재림이 가깝다고 믿는다면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 나 자신의 생활이나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재림이 아주 멀리 있거나 혹은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한참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우리는 이런 교육을 혹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로 전하는 외침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럴 교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당신들 말은 재림하지만 당신들의 생활을 보니까 재림은 한참 뒤에 있겠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까?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120년 후에 비 올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돈 버는 쪽쪽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습니까? 배 만드는 일에. 아이들 3명 학교에도 안 보내고 맨날 배 만드는 데 데리고 다녀요. 아마 둘째 아들 함과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리 하다가 비 안 오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노아는 은행 빚도 융자도 많이 끌어다 썼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망할 것인데 누가 빚 받으러 오겠어요? 노아가 옳았습니다. 비는 왔고요. 우리가 참말로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보따리를 싸면서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뭐가 오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말로 재림을 믿을까요? 우리 재림 신자들은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44년 이후로는 왜 정한 때가 없을까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은 1844년 이후로 정한 때가 없는 것은 너희 행동하기 나름이다 그 말입니다. 재림은 너희 행동하기 나름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말로 재림에 올인 한다면 저는 3년 반 안에 재림이 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말로 재림에 올인 한다면 내 생활과 내 생각과 가치와 우리 자녀들 모두까지 재림에 올인 시킨다면 재림은 저는 3년 반 안에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888년 와그너와 존스가 전하는 기별, 즉 와그너와 존스가 유례 없이 예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를 본받읍시다.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경제관념, 모든 것에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본받읍시다. 왜? 그게 진리고 그게 가치고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화이트 부인의 말씀이, 만약에 그 당시 이 백성이 그 기별을 받았다면 2년 안에 하늘에 가 있었을 걸.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니까 3년 반 안에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지만 사실은 일요일 휴업령이 혹은 너전비가 재림이 오히려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야 재림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린다면 재림은 딴 사람에게 그 운동이 막혀질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1844년 이후로는 정해진 때가 없는가? 정한 때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행동하기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우린 참말로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고 있고 늦은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재림을 선포할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일요일 휴업령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으로 늦은비가 올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늦은비는 일요일 휴업령은 혹은 재림은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 지하교인들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모릅니다. 그들은 재림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재림은 우리 것이고 그들은 재림과는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조국에게, 우리 교회에게 재림 말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이라도 재림이 와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도 재림이 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일단 고통이 끝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고 굶주리는 북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지금 15억이 굶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지진이 일어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림이 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인류의 고통이 끝나니까.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될 것이고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될 것이고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깊이 잠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림이 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재림 신자들이 잠잠하니까 재림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향해서 행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림 외에는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엘리야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시골에서 참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 7,000명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7,000명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물론 우리가 재림을 안식일을 지키고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 우리 난리를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저항을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프로테스탄트의 후손 아닙니까? 그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저항을 합니까? 우린 저항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의 흐름은 멸망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린 이 시대에 저항을 하는지요? 우린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어느 모로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저와 저희 동료 선교사들은 자칭 선교사거든요. 우린 연합회나 지혜가 보낸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우리 장래는, 우리 노후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찌 되나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림 운동을 해버리자. 재림이 와버리면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코스닥, 서울대학, 주가, 주식시장 모두가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맞습니까? 재림이 와버리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운동을 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는 이제 재림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재림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소망을 집중시키고 내 자녀들을 데리고 행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자녀 교육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힘든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면은 17, 16 되는 아이들이 총을 잡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 삼촌, 자기 아버지들이 총을 들고 싸우다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도 따라서 총을 잡는 거예요.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하라니까 아이들이 그게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5절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참말로 위대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요단강으로 몰려가요. 뭐하러? 축구 구경하려요?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으로 몰려가는 인파가 아니고 자기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직장인들이 회사에 안 가고 농민들이 농토에 안 가고 휴가를 얻어서 요단강으로 몰려가요? 우리 시대에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없다면 참말로 불쌍한 백성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난 듯이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고 연애가 아니고 깨어난 듯이 진리 쪽으로 몰려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너전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전비 성령은 여러분들이시여 예고도 없이 임합니다. 재림은 자다가도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임하지만 너전비 성령은 어느 날 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두 무리로 갈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게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일지도 테레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비 안 옵니다. 테레비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신문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늦은 비는 안 옵니다. 적어도 재림 운동에 그 재림이라는 위대한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